우리 앞뒤 좌우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이번에는 하솔이라는 지역의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심히 학대했다. 심히 학대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라하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쥐어짜다, 짓누르다 그런 뜻입니다. 믹서기에 과일을 넣어서 즙을 짜내던 것처럼 하솔왕 야빈이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는데 쥐어짜고 짓눌러서 무려 20년 동안 그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했던 하솔왕은 사실 처음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먼저 나오는데요. 약 150년 전에 이미 여호수아가 이 하솔 지역을 전쟁에서 승리를 한 곳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여호수아 11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150년 전에 이 하솔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하솔의 악한 권세가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력이 커져버립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쥐어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3000년 전이 고대 사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도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옛날에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옛날에 이 정도쯤이야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뜬히 넘어섰던 영적인 문제들을 잊고 지내다가 동일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쓰러지고 그 영적인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도들 만나서 심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면 가끔씩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수련회 때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예전에 한창 때는 선교 날아다녔어요. 준비팀 10개씩 했어요. 제가 예전에는 특새 3주 동안 필참을 몇 번씩이나 하고 우리 집에 동판 뭐다 참석했다는 그 영광스러운 흔적들이 굉장히 많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그 옛날의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그 뜨거움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영적인 승전보를 마치 추억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타협해버리고 현실에 녹아져 버려서 하솔왕이 예전에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출현해서 더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처럼 악한 세력에 지배당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짐승이 여전히 살아서 기세등등 성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예전에 머리가 하나 상해서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상처가 낫고 더큰 힘을 얻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끈질깁니다. 우리를 노리는 악한 세력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넘어진 것처럼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그랬냐는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패배하거나 아파하거나 힘겨워 눈물 짓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적 전투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물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르짖고 있는가?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부르짖고 있는가? 오늘 20년 동안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절 후반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4절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세우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하솔왕 야빈 그리고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기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고통받았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언제 돌보기 시작하셨다고요? 언제 그것을 기억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1부에서 5부 예배 혹시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혹시 여기에서 복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1부에서 5부 모든 성도들 중에 손드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혹시 여기 4.3.1 예배 오신 분들 중에 복받기 싫어요, 저는 복 정말 싫어요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없으시죠? 다 복받기 원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나오고 좋은 회사에 잘 취직하는 것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이 화평한 것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어로 복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는 무슨 뜻이냐? 엎드리다, 무릎 꿇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의 실체, 엎드리다, 무릎 꿇다,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서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히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그 자체가 성경은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을 누릴 때 복의 열매는 따라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바라크 했더니 복의 열매를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라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원하는 이 세상이 생각하는 그 복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복은 사실은 복의 결과물입니다. 복의 열매들입니다. 이 복의 실체가 먼저 우선되지 않으면 복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의 실체 대신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복하는 삶이 회복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났던 큐티 시간을 다시 되찾는 것,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는다는 것, 엎드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통치를 받겠습니다. 내가 다스림 받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4.3일 예배에 나와서 마음에 몸을 낮추고 주님께 집중하는 이 자체가 복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알았어요. 또 시편 16편 2절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고 말합니다. 그때 복의 열매들이, 복의 결과물들이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문제 해결의 시작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자의가 아니라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무릎 꿇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특새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마련하신 그 바라크의 자리, 엎드리는 자리, 무릎 꿇는 자리,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는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기회로 알고 그것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바로 바라크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엎드리는 그 순간에 시작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쟁터 앞에서, 영적 싸움터 앞에서 질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하솔왕 야빈 왕, 그리고 그 아래 있었던 강력한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이 이끌고 있는 군대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묘사되고 있죠?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철병거가 몇 대가 있었다고요? 900대, 900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시절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철로 된 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 시대인 사울 시대, 다윗 시대가 가도 그때도 왕이나 군대 장관 외에는 쇠로 된, 철로 된 무기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재래식 무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 이 야빈 왕은 철로 만든 병거, 전차죠. 전차 부대 900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차를 끄는 말도 필요했을 거니까 말도 아마 1000필 이상 되었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두가 지금 이제 싸우는 군대들이 나중에 보면 만 명이 모이거든요. 만 명이 모이는데 다들 곡괭이, 삽, 뭐 이런 거 다 들고 농기구들 들고 있어요. 그런데 앞선 이 야빈왕의 군대들은 완전 무장한 철병거, 전차부대. 그리고 햇빛이 내리쬐는데 그 쇠로 만든 바퀴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마차가 끌고 가는 그 말발굽 소리, 그 소리와 그 광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기가 죽었을 것입니다. 무서워, 두려워,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솔왕 야빈에게 무릎 꿇고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사기 1장 19절에 보시면, 사사기 초반부에 보시면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9절 보시면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이후에 그것을 요약하는 장면에서 철병거 때문에 그 지역은 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철병거 앞에서 한번 당한 거예요. 야, 이게 싸움이 만만치 않구나.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철병거가 900대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가 그런 영적인 패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돈 많고 빽 좋고 힘 있는 사람들은 승리하고 돈 없고 빽 없는 나 같은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구나. 주변에서도 그것을 보고 나도 그것을 경험하면 철병거 앞에서 무너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점점 주눅이 듭니다. 전혀 또 새로운 환경에서 철병과 같은 비슷한 것들이 다가오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는 가슴을 쓸어 내립니다. 철병과만 보면 벌벌 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5장 6절 7절에 보시면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이 철병거가 다니는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좁은 길, 오솔길로 숨어서 다니던 형편이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철병거를 보시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무서워 떨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건강한 두려움과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두려움은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은 몰아내야 됩니다. 건강한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건강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경건하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게 됩니다.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피조물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집니다.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4장 2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두려움에 빠져있던, 피조물의 두려움에 빠져있던, 군사력의 두려움에 빠져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아,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니?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나를 두려워해.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요. 미국 최고의 설교 방송으로 유명하던 한 사역자가 간음죄와 사기죄로 감옥에 갔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어요. 근데 한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한 분이 너무 의아해하고 궁금했답니다.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교도소에 가서 그분을 면회를 했다고 합니다. 물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사역을 잘하다가 한순간에 나락에 떨어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그 사역자에게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이 멀어졌습니까? 그때 이분이 놀라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늘 사랑하던 사람이 이런 큰 죄에 빠질 수 있을까? 나중에서 이해가 됐대요.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저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놓친 적은 없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두려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건강한 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또한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 그 경외함을 상실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철병거 900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물을 사사로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드보라입니다. 4절 보십시오. 드보라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이 사사기 독자들은 아, 지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사는 누구일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순서대로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드보라는 여자인데 여선지자이고 랍비도세 여자이다. 여자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습니다. 어색한 문장을 구겨 넣은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의외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성 리더라는 거죠. 지금은 여성 리더십 하면 우리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0년 전에 가부장 시대였고 남성 중심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드보라가 선지자요 사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드보라를 보여주면서 성경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자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 한 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죠? 왼손잡이 에훗. 인간적으로 장애가 있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쓰시고 이스라엘을 그를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십시오. 3장 마지막 부분 딱 한 줄 나오는 아주 독특한 사사가 있습니다. 3장 30절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한 절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삼갈은 어떤 사사였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막대기 하나로. 어떤 뜻입니까? 무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도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후에 나오는 바락인데요. 자, 원래 선지자는 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달해 줄 뿐입니다. 모세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전쟁은 장군이었던 군사였던 여호수아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보라도 바락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6절 보실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 명을 데리고 전투로 나가라라고 명령합니다. 7절 하나님만 의지했던 드보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전합니다. 그러면 바락이 아멘 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아멘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가면 되는데 이 믿음이 좋았던 드보라와 여성 리더 드보라와는 달리 바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가면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저 못 가요. 핑계를 대고 조건을 대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의 원래 히브리어 이름 뜻은 번개라는 뜻입니다. 이 번개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용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창, 하나님의 활, 하나님의 칼 이렇게 할 때 번개 같다, 번개와 비슷하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락을 부르실 때는 번개같이 순종하고 번개같이 나가서 번개처럼 하나님의 대업을 이루라. 그래서 바락을 불렀어요. 그런데 이 바락은 이름에 걸맞지 않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를 의지합니다. 드보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바락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는지는 지금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뒷부분에 또 나오는데요. 14절, 15절 보시면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거든요. 비를 내리게 하셔서 이 900대의 철병거가 진흙탕 속에서 좌충우돌 하게 됩니다. 진흙탕 앞에서는 철병거가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철병거에서 내려서 다 걸어서 도망합니다. 15절 보시면 특히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합니다. 그러면 16절 보세요. 바락이 누구를 쫓아가야 됩니까? 군대 장관 시스라를 잡아서 그를 죽이면 전쟁은 쉽게 끝납니다. 그런데 바락은 무엇을 쫓고 있죠? 16절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합니다. 시스라를 쫓지 않고 있어요. 바락은 이 철병거가 눈에 확 들어온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늘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건 늘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스라가 철병거 버려두고 막 맨발로 도망가면 그를 잡아야 되는데 여전히 철병거를 쫓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락에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9절 보십시오.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긴 하겠다. 하지만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만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혹시 의지합니까? 철병거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의지합니까? 아니면 빽 있고 힘 있고 영향 있는 사람 혹시 의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한테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사랑할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만 하면 됩니다. 우리 윗사람이라면 존경하면 되고 우리 아랫사람이라면 아껴주면 됩니다. 우리 동료라면 그저 사랑으로 품어주면 됩니다. 믿고 의지하면 실망할 뿐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사역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고 참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전성기 때 40대가 되면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정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람들 영혼을 치료하고 또 병도 치료하고 싶다. 이분이 치과의사셨어요. 참 귀한 결단이었죠. 제가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1년 정도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분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한국으로 모든 병원 다 정리를 하고 선교지로 가기 전에 한국에 들러서 후원교회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기도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만나서 식사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만나서 오랜만에 교제를 했습니다. 이분이 전국을 돌면서 이제 후원자를 모집해야 됩니다. 후원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어릴 적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셨기 때문에 인맥이 하나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막막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놀라운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제 후원자도 모집을 해야 되는데 후원교회도 찾아야 되는데 원칙을 세 개를 세웠대요. 원칙. 어떤 원칙입니까? 첫 번째,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 믿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사람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사람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기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인지 모릅니다.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먼 여정을, 후원자 모집의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수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라크 지역에 가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동력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소중한 후원자들, 그들의 조력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사역하시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의지해야 할 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터 앞에서 세 가지 질문 기억합시다. 나는 부르짖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는가? 자문하면서 믿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